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여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저를 감싸네요.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죠? 네. 속까지 다 시원해지기를 바랍니다. 2020년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처음 우리가 들었던 말씀 시리즈 기억나세요? 네. 저희가 처음 우리가 2020년 시작하면서 리비전 시리즈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리즈를 시작했을 때 그러한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 2020가 두 번 겹치는 이 새로운 한 해 하나님 새로운 일을 좀 저희들에게 행해주시고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와서 팬데믹 상황이 선언이 되었고 모든 것이 올스탑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멈췄어요. Stay at home 오더가 떨어지면서 그 아침에 저희가 출근 시간에 그 붐비던 길들이 정말 텅텅 비어버리고 오후에 그 길거리를 채우던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들도 하루아침에 없어졌죠. 직장도 학교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그 수업으로 바꾸고 디스턴트 러닝으로 다 전환되었어요.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멈추고 바꿔버리는 그 모습을, 그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교회도 어쩔 수 없이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바꾸고 그리고 사역들을 많이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좋아져서 페이즈 1, 2, 3를 거치면서 교회를 다시 이렇게 오픈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이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사역을 할 때 제한이 많고요. 여러분들도 답답하실 거예요. 아마 마스크 쓰는 거 여러분 좀 이제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성수형제만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아직도 저도 이렇게 쓰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이게 대화할 때 잘 들리지도 않고 무엇보다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교할 때도 자유롭게 친교하지 못하고 바로 집에 가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저희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마치 고구마를 100개 먹은 듯한 그 답답함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창으로 비유하자면요. 이 어떤 사이트를 보다가 버퍼링에 걸려갖고 이렇게 멈춰버린,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화면처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 심정으로는 그 리프레시 버튼을 막 누르고 싶어요. 새로 고침을 눌러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생각처럼 우리의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쉽게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또 코로나19로 인해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몸을 아프신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영적으로 디프레션에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2020년, 지금까지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뭔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2020년 이제 7월 새로운 하프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리프레시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다운되고 낙담하고 좌절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말씀 시리즈가 정말 우리의 영혼의 새로 고침이 되기를 원해요. 버퍼링이 되어 있고 걸려 있고 멈춰 있고 답답하고 낭망한 사람들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넥스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그 리프레시 말씀 시리즈로 How God refreshes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라는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강해 설교는 참 어떻게 보면은 편해요.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공부하고 적용하면 되는데 주제 설교를 할 때는 어떤 본문을 할지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패세지, 저 패세지, 구약과 신약 여러 말씀들을 읽다가 이사야서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43장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제 영혼이 refreshed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refreshment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시면요.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간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가서요. 견디기 어려운 그 나날들을 보내게 돼요. 거기서 정말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매일의 고통을 참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바로 이 상황을 바꿔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포로 생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곧바로 상황을 고쳐주시지 않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리프레시 하시고, 리스토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전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믿어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모든 하나님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 마치 포로와 같이 잡혀서 생활하고 있는 영적으로 갇혀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리프레시 하시는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God refreshes us by reminding who he is.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제일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죠? 구속자, Redeemer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저희가 룻기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대속자,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값을 치러서 사주는 사람, 그죠? 가족, 남편을 잃고 어려워진 그 사람을 값을 대신 치러주고 기업을 물어주는 사람을 이 리디머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속자 리디머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실 거예요. 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과 3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그 구속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나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요, 그 구속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3절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는 랜섬으로 주겠다. 이것이 바로 그 고엘, 대속자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애굽과 그 구수와 스바를 주어서 그 값을 치르고서 반드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딱 만났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1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두 번째로는 거룩한 이, The Holy One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말의 뜻은 sinless, 죄가 없다, perfect,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요, 인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인간과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신, 예?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우리들이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고 깨끗하신, 예? 흠이 없으신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상들이요,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요, 이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은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라이벌이 없으십니다. He is the one and only God.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착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잘 따져보고 그 뒤에를 파보면요, 온전한 사람은 아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He is the trustworthy, 예,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속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벨론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이 동과서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강에다가 유람선을 띄워놓고 즐겼다고 해요, 지금 시대처럼.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 이제 그 바벨론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혼비백산하면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또 한 가지 나옵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거룩한 이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번에는 창조주, The Creator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주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페이스 훈련이나 전도 훈련을 받으신 분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부터 전하지 않죠. 어디부터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주의 중심이 되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중심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요, 세상에 만들어놓은 발명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He created everything out of nothing.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살면 정말 놀라운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있어요. 뭐 새로운 핸드폰, 뭐 새로운 TV, 접는 TV, 뭐 아주 놀라운 것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이미 있는 물질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Made out of something.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유일하고 무위한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요, 1절에서도 우리 다시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너를 창조하신 이,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창조하신 주님이 말씀할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부모님의 말은 들으려고 하죠.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으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요, 누구의 말은 꼭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그분에게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15절에서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소개가 나오는데 15절 보여주시면요, 이번에는 자신을 왕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왕과 신하의 관계, 그래서 통치와 복종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왕은요,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관계예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맺어진 관계가 이 왕과 백성이라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냥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왕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길 원하시고요,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왕과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시리에 빠져있고 좌절하고 낙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상태가 길어지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하루하루 그냥 답답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요, 자신이 누구신지를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몰라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그리고 구속자이신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속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심으로써 그들에게 그들을 리프레시 시켜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비록 초라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의 구속자이고 거룩한 이이며 너희를 창조한 그 창조주이고 너희를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인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힘든 일이 지속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으면서 지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도는 하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새까맣게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매일 뉴스를 보면서 분석합니다. 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묻히고 함몰되면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내 안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답이 나오나요? 나오지 않죠.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이 빠져버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고 상기시키고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리디머, 하나님은 the holy one, he is the king and he is the creator. 계속해서 우리가 자신에게 알려주고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좌절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좀 힘들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제가 잘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근데 제 딸이 옆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딸 없으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I cannot do. 이거 맞나요? 예. 하나님께 He made the trees and He made the seas, He made the elephants too. My God is so big and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이런 찬양이었어요. 이 노래를 딱 듣는데요, 제가 뒤통수한테 팍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너무나 심플한 가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위대하신 분, 못할 일 전혀 없으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와 모든 동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데 나는 왜 이렇게 이 현실의 문제에 답답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린이 찬양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할 때요, 예, 어린이 찬양에 이렇게 부모님들도 가끔 들어오시잖아요. 갑자기 엄마들이 막 울어요, 찬양 듣다가. 왜냐하면 굉장히 심플한 그 가사인데 그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COVID-19이 얼마나 그 전파력이 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해도요,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다시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God refreshes us by retelling what he has done.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두 절을 읽으셨을 때 무엇이 생각나셨나요? 출애굽 때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이 여러분 떠오르셨나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찬양할 때 많이 부르는 그 유월절이 바로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절기이죠. 출애굽이 중요한 이유는요, 노예로 고통당하던 그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그 날이기 때문이에요. 고통받고 억압당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스티그마, 흔적으로 크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대요. 물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패드를 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겠지만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진도, 전라남도 진도에 가면요, 매월 5월달쯤에 1시간 정도 이렇게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 바닷길은 약 길이가 약 2.8km고요. 40m 정도의 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바다가 갈라지는 그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서 실제로 그 길을 걸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모세의 그 이야기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지금 진도에서 축제 때 실제로 사람들이 건너가는 모습이에요. 이런 일이요. 자연현상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신 사건은 이러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에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으로 그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마르게 하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간섭하신 일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닷길만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을 보시면 바로의 병거와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바닷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후에 갑자기 한순간에 닫혀버려요. 그래서 그 뒤를 추격하던 그 이스라엘 수천의 그 군대들이요. 그 바다에 한순간에 잠겨버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나요? 지금까지 그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박해당하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그 대군이 물속에 한 번에 수장당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아마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강력하게 보이고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세력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는 시적으로 멋있게 표현했잖아요.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덮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더라. 주님께서요,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냥 놔두는 것 같이 보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한순간에 그 일이 반전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십니다. 과거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다시 한번 품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refresh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고요.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총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컴파일돼서 한 권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읽고 또 읽고 또 보고 아 그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라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펼쳐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과 귀는 어디로 향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크고 작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일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이에요. 저도 제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아, 그때 어떻게 그 일이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을까? 그 과거의 일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갖게 돼요. 지금은 비록 이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고 우리를 낙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새롭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God refreshes us by reciting what He will do.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17절까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홍해를 가르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의 그 군대와 병거가 물에 수장된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이사야서 주석을 쓰신 최고의 주석이라고 평가받는 NICOT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그 주석을 쓰신 존 오스왈트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과거의 일을 많이 이야기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예언을 할 때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해주는 선지자가 이사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 19절에 18절에 와서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 이어지는 19절, 20절을 보시고 문맥 안에서 이 구절을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일과 비교했을 때 과거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출애굽 일을 그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일과 비교했을 때는 Tha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강조해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아무리 놀라운 일이 있었어도 거기에 매여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거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9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현재 진행형 Progressive Present Form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새로운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일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길 바라시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끄집어내실 출 바벨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것이죠. 출 애굽을 기억하는 것보다 출 바벨론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요. 인상적인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하나님의 그 새 일을 지금 눈으로 막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제3자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Behold, I'm doing a new thing.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지금 바로 듣고 그것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남들은 다 현실을 분석하고요. 그 현실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근데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봤던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현실은요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막막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한 치 앞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넥스터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 시간을 계속해서 지나가면서요. 참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듣고 수용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잘 생각하고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걱정만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조심하고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 방역수칙을 지켜야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끝난 후에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비전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이루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19절 후반부에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시면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이 그 강 물을 마르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새 일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제는 메마른 땅에 물을 내시겠다. 반대의 표현입니다. 출애굽 때는요. 그 바다 가운데 마르게 하셔서 길을 내셨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은 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땅에 하나님께서 물과 강들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고요. 들짐승들, 승냥이와 타조 그런 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존경하다라는 번역보다는요. 더 좋은 번역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 들짐승들, 하나님의 다른 피조세계들도,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시간 가운데 보내시고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바라셨던 그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고 이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경제적인 이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질 때 여러분들의 입술은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탄하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한숨 쉬고 있는데 저희 딸은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은 1차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끄집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데 이 이사야의 예언은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신약시대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역을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이제는 애굽과 이집트와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redemptive work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 이사야의 예언이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그 죄의 그 끈질기고 그 치열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그 세일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COVID-19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갇혀있는 것처럼 지내고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지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하루하루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정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Redeemer, The Holy One, The Creator, The King.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일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